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세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은 북한과의 협상과 관련해 인내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이 밝혔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25일 미 중부 캔사스 지역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북한과의 협상이 긴 과정이 될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미국은 북한이 미사일과 핵실험을 계속 중단하도록 해왔다며 북한이 미국과 관여하도록 만든 경제 제재는 계속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또 북한 비핵화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간의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노력하는 데 있어 여러 요소들이 있다며 남북관계도 그 요소 가운데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한 실무그룹은 한반도 평화 노력과 비핵화 논의가 병행돼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미국은 한국과 보조를 맞추고 있으며 그런 방향이 유지되기를 바란다고 폼페이오 장관은 말했습니다. 이어 폼페이오 장관은 북한의 새로운 전술무기 시험과 관련해 그들이 말하는 게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있다면서도 많은 말은 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우크라이나의 페트로 포로센코 대통령은 26일 자국 군함이 러시아에 의해 나포된 데 대해 계엄령을 선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포로센코 대통령은 자신은 러시아의 도발에 맞서 우크라이나의 방위력 강화를 위해 계엄령 선포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우크라이나 의회는 이날 계엄령에 대한 표결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계엄령이 선포되면 통행금지와 언론 보도 등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또 포로센코 대통령은 러시아에 역류된 자국 해군과 함정을 즉각 돌려보내라고 촉구했습니다. 한편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긴급회의를 소집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러시아 경비함정은 크림반도 해역에서 우크라이나 군함 3척을 나포했습니다. 우크라이나 해군은 25일 러시아 경비함정이 케르치 해협을 통과하려던 자국 함정 2척과 예인선 1척에 발포한 뒤 나포했다고 밝혔습니다. 남북한 국민들의 전통 레슬링인 씨름이 사상 처음으로 남북공동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됐습니다. 유네스코 위원회는 오늘 26일 아프리카 모리셔스에서 개막된 제13차 회의에서 씨름을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 등록에 등재하는 안건을 24개 위원국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씨름은 한국의 전통 레슬링 씨름이라는 명칭으로 등재됐습니다. 남북한이 하나의 문화유산을 공동 등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전해드립니다. 중동국가인 아랍에미레이트는 26일 간첩 혐의로 종신형을 받은 영국인 매슈 헤지스를 사면했습니다. 아랍에미레이트 관리들은 이날 사면 발표와 함께 헤지스가 영국의 정보기관인 MI6의 요원이라고 자백하는 동영상을 언론에 공개했습니다. 그러나 당국자들은 기자들이 동영상 내용을 녹음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아랍에미레이트는 이날 건국기념일을 맞아 죄수 700여 명을 사면하면서 영국인 헤지스를 포함시켰습니다. 영국의 제러미 헌트 외무장관은 헤지스에 대한 간첩 혐의에 동의하지 않는다면서도 아랍에미리트가 이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한 것에 감사한다고 말했습니다. 헤지스는 지난주 열린 법원 공판에서 간첩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헤지스는 영국 더럼대학교 박사과정을 받는 학생으로 지난 5월 두바이 국제공항에서 체포된 바 있습니다. 최근 사우디아라비아가 사상 최대 규모의 석유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현존론에 따르면 사우디는 하루에 1120만 배럴의 원유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달 초에 비하면 하루 40만 배럴가량 많은 겁니다. 사우디가 산유량을 늘린 것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압박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트위터에 사우디에 감사하다며 그렇지만 유가가 더 낮아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우디가 석유를 증산하자 북해산 브렌트유의 가격도 떨어졌습니다. 10월 초에 배럴당 86달러였던 브렌트유는 최근 58달러로 연중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지금까지 세계뉴스의 최은기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7일 화요일 아침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진행의 김현숙입니다. 세계적으로 큰 성공을 거둔 경영인들은 어디에서 사업 구상을 할까요? 인터넷 소셜 네트워크 링크트인의 창업자인 리드 호프먼이 자신의 인터넷 팟캐스트 방송에 초대한 최고 경영자 CEO 12명을 상대로 크게 생각할 때 어떤 장소를 선호하느냐고 물었는데요. 아주 다양한 대답이 나왔습니다. 우선 세계 최대 소셜 네트워크 업체인 페이스북의 마크 저커버그 CEO는 집 앞마당이라는 평범한 답을 내놨는데요. 잔디 마당을 빙빙 돌면서 생각이 잠긴다는 겁니다. 또 어떤 CEO는 샌프란시스코의 상징인 금문교를 뛰면서 사업 구상을 한다고 밝혔고요. 박물관 또는 자연을 찾는다는 대답, 체육관의 러닝머신 위를 뛴다는 대답도 있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춤을 배우는 댄스 스튜디오에서 창의적인 생각이 떠오른다는 답도 있었는데요. 이 세계 최고 부자 1, 2위 자리를 다투는 빌 게이츠, 이 마이크로소프트 회장의 경우 걷거나 운전할 때 뭔가를 생각하기 가장 좋은 시간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나우에 이어서 구석구석 미국 이야기를 보내드립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소식입니다. 워싱턴은 현재 11도로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북한의 날씨는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북한은 오늘 대체로 흐리고 새벽부터 오전까지 비 또는 눈이 조금 온 후 개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6도에서 8도, 낮 최고 기온은 영하 2도에서 15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북 밭바다에선 1에서 2.5m로 일겠고 서해북 밭바다는 0.5에서 1.5m를 일겠습니다. 지역별 기온 알아보죠. 먼저 평양은 6도에서 11도, 신의주는 3도에서 9도 기온 분포 예상됩니다. 개성은 4도에서 13도, 함흥은 3도에서 14도, 끝으로 청진 지역은 3도에서 11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네, 날씨 알아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듣고 가겠습니다. 앞서 성공한 CEO들이 선호하는 생각하기 좋은 장소를 소개해드렸는데요. 여러분은 어디에서 또 언제 창의적인 생각이 샘솟으시는지요? 자, 아침이 밝았고 오늘도 좋은 시간이 될 거라고 노래하는 Good Time 들어보시죠. Our City와 Carly Rae Jepsen이 함께 부릅니다.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박영석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흑해에서 화력까지 동원한 군사 충돌을 벌이면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2년 5개월여간의 줄다리기 끝에 영국과 유럽연합이 25일 브렉시트 협상을 마무리했습니다. 타이완 집권당이 지방선거에서 참패하면서 민심 파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소식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구촌의 첫 소식 보겠습니다. 지금 흑해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는 소식이네요.
네, 러시아가 현지 시각으로 25일 크림반도 인근 해역에서 우크라이나 해군 함정들을 납포하면서 양국 간의 긴장이 다시 고조되고 있습니다. 양국은 서로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데요.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26일 유엔 안보리 긴급회의가 소집됐습니다.
네, 상황이 매우 긴박하게 돌아갔다고 하던데요. 이 상황을 좀 자세히 좀 알아볼까요?
네, 우크라이나 함정 두 척과 예인석 한 척이 이날 흑해 오데사 항에서 출발해서 우크라이나 동부의 아조프해 마루폴 항으로 갈 예정이었는데요. 하지만 러시아 유조선이 흑해와 아조프를 잇는 케르치 해협에서 우크라이나 함정들을 가로막고 진입을 저지했습니다. 우크라이나 함정들이 진입을 계속 시도하자 이 러시아 경비 함정들이 우크라이나 함정들의 발포한 후에 이들 선박을 납포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적어도 우크라이나군 6명이 다쳤다고 우크라이나 정부 측이 말하고 있습니다.
네, 러시아는 왜 우크라이나 함정들의 진입을 막은 겁니까?
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함정들이 유엔 해양법 협약을 위반하고 자국 해역을 불법으로 침입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03년에 체결된 양국 조약은 이 케르치 해협과 또 아조프해를 양국의 공동 영해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러시아가 지난 2015년에 크림반도를 강제 병합한 후에 이 케르치 해협 통행에 대한 우월적인 지위를 주장하면서 통과할 때는 사전 통보할 걸 요구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일각에서는 또 우크라이나 정부가 대선 정국을 노리고 사전에 계획한 도발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우크라이나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크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 해군은 이날 자국의 항해 계획을 러시아에 미리 통보했을 뿐만 아니라 케르치 해협에서 항행의 자유가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페트로 포로시엔코 대통령은 26일 새벽에 국가안보 국방회의 긴급회의를 열고 러시아 행동은 말도 안 되는 미친 짓이라면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네, 자 우크라이나 정부가 계엄령을 선포할 계획이라고요?
네, 당초 포로시엔코 대통령은 이날 긴급회의에서 60일간의 계엄령을 선포할 예정이었는데요. 하지만 야당의 반대를 수용해서 30일간 계엄령을 선포하기로 했다고 AP통신 등이 전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다음 달에 대선 일정을 발표하고 내년 3월에 대통령 선거를 치를 예정인데요. 만일 계엄령이 발효되면 대선과 총선 등의 모든 선거가 금지되고요. 정당 활동도 금지될 수 있어서 대선 과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네, 지금 국제사회의 우려도 커지고 있죠.
네, 양국은 지난 2014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크림반도를 강제 병합한 후 심각한 갈등을 겪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이번 사건이 발생해서 우려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이번 사태를 러시아의 또 다른 위반 행위라고 비판했고요.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포로시엔코 대통령과 이날 전화 통화를 하고 대화로 사태 해결을 촉구했다고 총리실이 밝혔습니다. 영국과 스페인, 프랑스 정부도 양측의 자제를 촉구하고 나섰는데요. 도널드 투스크 EU 상임의장은 러시아의 도발 행위를 강력히 규탄하면서 유럽은 함께 연대해서 우크라이나를 지지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유엔 안보리 긴급회의도 소집이 됐다고요?
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각각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26일 유엔 안보리 긴급회의 소집을 요구했는데요. 유엔 안보리 15개 이사국 중에 7개 나라가 반대하고 4개국이 찬성, 또 4개국은 기권해서 러시아가 상정한 의제 채택은 거부됐습니다. 안보리는 지금 미국 제안으로 우크라이나의 상황과 우크라이나 의제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지구촌원의 다음 소식입니다. 영국과 유럽연합 EU가 드디어 브렉시트 협상을 마무리했군요.
네, 브렉시트는 영국의 EU 탈퇴를 의미하는데요. 영국이 2016년 6월에 국민투표를 통해 유럽연합 탈퇴를 결정한 지 2년 5개월여 만에 유럽연합과 브렉시트 협상을 마무리했습니다. EU 27개 회원국은 25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투스크 상임의장 주재로 회의를 열고 브렉시트 조건을 다룬 합의문 그리고 브렉시트 이후의 양측의 미래에 대한 윤곽을 정한 정치 선언에 공식 서명했습니다.
자, 그래도 아직 관문이 하나 더 남아있죠?
네, 양측 의회의 비준 동의를 받아서 이를 발효하게 하는 비준 절차가 남아있습니다. 영국은 내년 3월 29일까지 EU를 탈퇴할 예정인데요. 이때까지는 EU와 영국의회가 브렉시트 합의문을 비준해야 합니다. 하지만 브렉시트 합의문이 비준되지 않으면 영국은 아무런 합의 없이 떠나는 이른바 노딜 브렉시트 상황을 맞게 되는데요. 영국의회는 다음 달 11일이나 12일경에 투표할 걸로 알려졌습니다.
네, 브렉시트 합의문 어떤 내용입니까?
네, 영국이 EU 탈퇴를 위한 이른바 이혼금으로 약 390억 파운드, 미화로 약 500억 달러를 지급하기로 했고요. 내년 3월 29일 EU를 탈퇴한 후에도 2020년 말까지 21개월을 전환기로 설정해서 지금처럼 EU의 제도와 규칙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브렉시트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건데요. 하지만 EU의 의사결정 과정에 영국은 참여하지 못하게 됩니다.
네. 자, 당초 EU 회원국의 하나인 스페인이 합의에 반대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찬성했나 보군요.
네. 브렉시트 합의의 또 하나의 큰 쟁점의 하나가 바로 영국령 지브롤터 문제였는데요. 스페인은 영국과 이 문제를 직접 논의할 걸 요구하면서 그렇지 않으면 합의문에 거부를 행사하겠다고 말해왔습니다. EU와 영국이 스페인의 조건을 받아들이기로 하면서 스페인이 합의문에 찬성했다고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가 밝혔습니다.
네. 자, 테레사 메이 총리는 이번 브렉시트 합의에 대해 뭐라고 평가하고 있습니까?
네. 메이 총리는 합의문 비준을 위해서 온 마음과 영혼을 다 바쳐서 노력하겠다면서 이는 영국과 영국민의 이로운 것이자 국익을 위한 거라면서 지지를 호소하고 나섰습니다. 또 지브롤터의 주권과 관련해서 영국의 입장은 바뀌지 않았고 앞으로도 그럴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EU 측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장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장은 영국 같은 나라가 EU에서 탈퇴하는 걸 보는 건 기쁘거나 축하할 일이 아니라 슬픈 순간이고 비극이라면서 아쉬움을 토로했는데요. 하지만 영국 의회가 비준하지 않을 경우 이보다 더 나은 합의를 얻을 걸로 기대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영국 내에서는 비준이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적지 않다고 하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메이 총리가 속한 보수당 안에서도 메이 총리가 지금 밀고 있는 이 소프트 브렉시트가 아니라 EU에서 완전히 이탈하는 하드 브렉시트를 주장하는 강경 세력이 적지 않습니다. 일부는 총리 불신임까지 요구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불신임 투표를 하려면 보수당 의원 중에 15%가 요구하면 되는데요. 만약에 이 불신임 투표에서 의원 과반수가 찬성하면 메이 총리는 물러나야 합니다.
네, 실제로 그런 상황까지 발생할 수 있을까요?
아직은 모든 게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이 합의문이 부결되면 조기 총선부터 노딜 브렉시트까지 여러 가지 혼란이 한꺼번에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우려하는 대다수의 중도파 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질 수 있다고 가디언 등 영국 언론들은 전망하고 있는데요.
네.
하지만 이들 중에 일부가 혼란을 감수하고서 합의문을 거부하면 메이 총리가 공들여왔던 이 브렉시트 협상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구촌 오늘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지난주 타이완 지방선거에서 집권당이 참패했는데요. 지금 이 민심의 향방을 읽기에 분주하다고요.
네, 24일에 치러진 선거에서 차이잉원 총통이 이끄는 집권 민진당이 야당인 국민당의 참패를 당하면서 큰 충격에 빠져 있습니다. 타이완 유권자들은 이번 선거에서 중국으로부터의 독립보다는 안정과 또 가시적인 성과를 요구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이번 선거는 차잉원 총통 취임 후에 2년 만에 치러진 선거였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부 정책과 국정 운영을 평가하는 중간선거 성격이 컸는데요. 하지만 22개의 현과 시장 자리를 놓고 치른 이번 선거에서 집권 민진당은 6개 자리를 얻는 데 그쳤고요. 국민당은 전체 3분의 2에 달하는 15곳을 차지했습니다.
네, 자, 이 민진당과 국민당은 이 대중국 정책부터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네, 국민당은 중국과 더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서 양안 간의 평화 발전을 모색해야 한다는 입장이고요. 민진당은 중국과 거리를 두길 원하고 있는데요. 특히 독립 성향의 차잉원 총통이 지난 2016년에 집권한 후에 양안 관계가 급속히 악화하고 있습니다. 타이완 유권자들 사이에서는 이번 선거 결과는 지난 2년 동안 집권당이 추진했던 타이완 독립 움직임이 실수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사실 국민당 정권 시절에 타이완과 중국은 꽤 가까운 관계를 유지해왔죠.
네, 2008년부터 2016년까지 국민당 마잉주 총통이 집권했을 때 이 타이완과 중국은 약 20개의 무역협정을 맺는 등 투자와 교류가 활발했는데요. 하지만 당시 타이완 주민들 사이에서는 마잉주 총통 정부가 지나치게 중국과 가까워지고 있다고 경계하는 목소리가 컸고요. 2014년 지방선거 또 2016년 총통선거에서는 국민당이 민진당에 패했습니다.
네, 하지만 이번 지방선거에서 상황이 또 역전이 된 건데 이 차잉원 타이완 총통의 책임감이 꽤 무겁겠습니다.
네, 차잉원 총통은 선거 윤곽이 드러난 24일 밤에 기자회견을 열고 이 선거 결과에 책임을 지고 민진당 주석직에서 사퇴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총통직은 2020년 선거 때까지 유지하게 됩니다. 라이칭더 행정원장도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자, 민진당 참패 원인으로 이외에 또 어떤 것들이 꼽히고 있습니까?
경제적 요인도 크다는 지적인데요. 사실 차잉원 총통 재임 기간에 타이완의 경제 지표들은 개선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타이완 실업률은 약 3.8%까지 떨어졌고요. 올해 타이완 경제는 2.7% 정도 성장한 걸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타이완 주민들이 느끼는 체감 경기가 좋지 못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네. 또 이번 선거에서 몇 가지 중요한 사항도 같이 다뤄졌죠.
네. 2020년 도쿄 올림픽 대회에 출전할 팀 이름을 지금의 차이니스 타이페이가 아니라 타이완으로 하자는 안건에 대한 국민 투표가 있었는데요. 부결됐습니다. 또 동성 간의 결혼 허용 안건도 역시 부결됐습니다. 그런가 하면 차이잉원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했던 이 탈원전 정책도 무산됐는데요. 이로써 앞으로 차이잉원 총통의 전국 장악력이 급속히 약화할 거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중국은 타이완의 이번 선거 결과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네, 마샤오강 중국 타이완 사무판공실 대변인이 25일 이번 선거 결과는 양안의 평화와 발전에 따른 혜택을 공유하길 바라는 타이완 주민들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타이완 주민들과 견고한 유대관계를 계속 유지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영서 기자였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시간입니다. 부지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멕시코 티와나시에 면한 미국 남부 국경이 일시 폐쇄됐다가 다시 열렸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과 멕시코 정부는 국경 보안을 강화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미국이 기후변화 문제에 빨리 대처하지 않으면 큰 손실을 볼 것이라고 연방정부 보고서가 밝혔습니다. 이번 블랙 프라이데이 기간 온라인 구매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첫 소식 보겠습니다. 자, 지난 주말은 미국의 추수감사절 주말이었는데 미국 남부 국경에서는 많은 일들이 있었군요.
네, 그렇습니다. 멕시코 티와나시에 면한 미국 국경이 25일 일시 폐쇄됐다가 다시 개통했습니다. 이날 한때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주 샌디에고시와 이 멕시코 티와나를 연결하는 산 이시드로 검문소가 사람과 차량 통행이 모두 중단됐었는데요. 지금은 다시 열린 상태입니다.
네, 산 이시드로 검문소라면 미국 남부 국경에서 가장 붐비는 곳인데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네, 잘 아시다시피 이 캐러밴 행렬이 최근 이곳에 도착해서 미국 입국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 일부가 멕시코 경찰의 봉쇄를 뚫고 미국 국경으로 접근했습니다. 네. 그러자 미국 국경 경비대원들이 최루탄을 쏴서 사람들을 막았는데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자 이 국경 경비대 측이 검문소 통행을 일시 중단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멕시코 쪽에서 미국 국경을 넘으려고 시도를 한 거군요.
맞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컬스텐 닐슨 미국 국토안보부 장관이 성명을 냈는데요. 사람들이 물건을 던져서 안전을 위해 국경 경비대원들이 최루탄을 쐈다고 밝혔습니다.
이 미국 국경에는 지금 국경 경비대뿐 아니라 군병력도 배치가 돼 있죠.
네, 이 군 5,800명 그리고 주방위군 병력 2,100명이 남부 국경에서 국경 경비대의 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군은 불법으로 국경을 넘는 사람들을 체포하는 일에는 투입되지 않습니다.
자, 멕시코 쪽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현지 당국이 폭력 사태가 나는 것을 막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이 멕시코 내무부가 성명을 냈는데요. 성명은 폭력적인 방법으로 국경을 넘으려던 500명을 저지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티와나시 당국은 39명을 체포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멕시코 측으로서는 역시나 이 소요 사태가 일어나는 걸 막는 게 급선무겠네요.
그렇습니다. 이 멕시코 내무부는 인권을 존중하고 이민자들을 범죄자 취급하지 않는다는 정책에 따라서 치안 유지를 위해 군을 파견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저지선을 뚫으려고 한 곳에는 경찰을 증원할 것이라고 하지만 사람들이 그 저지선을 뚫으려고 한 곳에는 경찰을 증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멕시코 정부는 미국 국경에 접근하려다 잡힌 사람들은 추방한다는 방침입니다.
네, 자 캐러밴이라면 중미에서 온 사람들이 말하죠.
네, 그렇습니다. 이 중미 국가인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에서 출발해서 이 미국 남부 국경으로 오고 있는 사람들의 행렬을 캐러밴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약 5천 명 정도가 미국 남부 국경에 와 있는데 이들은 대부분 미국에 망명을 신청하겠다는 사람들입니다.
네, 자 미국은 이들을 어떻게 처리하겠다는 방침입니까?
네, 국경 경문소에 와서 망명 신청을 하면 이걸 사전 검토해서 자격이 되는 사람만 받아들이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네, 저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있다는데 뭐 그러면 시간이 꽤나 걸리겠네요.
그렇습니다. 이 현지 당국이 망명 신청을 받을 수 있는 인원이 하루 약 100명 정도라고 하는데요. 또 거기에 사전 심사를 해야 하니까 이걸 처리하는데 뭐 몇 달이 걸릴 수도 있겠습니다.
네, 뭐 그럼 캐러밴은 멕시코 쪽에서 망명 신청을 하고 기다려야 하는 처지네요.
예, 현재로서 그렇습니다. 이 망명 신청을 하고 불러줄 때까지 멕시코 쪽에서 기다려야 하는 그런 상황이죠.
네, 뭐 미국 정부도 그렇지만 멕시코 정부로서도 이게 참 곤혹스러운 상황이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수천 명에 달하는 사람이 일시에 와서 장기간을 기다려야 하니까 이런 사람들을 보살피려면 또 신경이 많이 쓰일 텐데요. 캐러밴에 참여한 사람들은 현재 노숙을 하거나 현지 정부나 민간 조직에서 제공한 임시 거처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한편 사람들이 몰려든 멕시코 티화나시의 시장은 지난 23일 인도주의적인 위기가 발생했다면서 UN과 국제기구들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이 캐러밴에 단호한 태도를 보이고 있죠.
네, 이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에 망명을 신청하려면 지정된 장소에 와서 합법적으로 신청하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국경을 불법으로 넘다 잡힌 사람은 망명을 신청해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방침입니다.
자, 원래는 불법으로 국경을 넘다 잡혀도 미국이 망명을 신청하고 사전 심사를 받은 자격이 있는 걸로 왔는데요.
현행 규정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예. 하지만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규정의 적용을 중단하는 포고령을 내렸는데요. 최근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제9 연방 순회 항소 법원이 이 포고령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킨 바 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25일 인터넷 트위터에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망명 신청이 받아들여진 사람만 입국을 허용하겠다고 다시 한번 밝혔고요. 또 26일에는 멕시코 정부가 캐러밴을 모두 돌려보내야 한다면서 필요하면 남부 국경을 전면 폐쇄할 것이라고 다시 경고했습니다.
아메리카나우 듣고 계십니다. 지난 23일에 기후변화와 관련해서 중요한 보고서가 나왔군요.
네, 국가기후평가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이 보고서는 지난 2014년 이후 4년 만에 나온 건데요. 미국 안에서 기후변화 문제가 이 사회 전 분야에 심각한 피해를 줄 거라면서 빨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네, 자 국가기후평가 보고서 어느 부서가 내는 겁니까?
네, 한 부서가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13개 연방정부 조직이 참여합니다.
네.
미국의 국제변화연구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는데요. 지난 1989년에 대통령이 만들고 연방의회가 1990년에 법으로 뒷받침한 프로그램인데 인간이 환경에 미치는 변화와 또 대처 방안 등을 연구하도록 한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에 따라서 13개 연방기관이 협력해서 이 국가기후평가보고서를 내도록 했는데 이번에 나온 보고서가 네 번째입니다.
네, 이번 보고서는 역시 이 기후변화 문제가 심각하다고 진단했군요.
그렇습니다. 이 온실가스가 증가해서 기온이 점점 올라가면서 기후변화가 오고 이게 이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준다는 겁니다.
네, 자 기후변화로 나타나는 현상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될 수 있을까요?
이미 잘 알려진 그런 내용인데요. 보고서는 기후변화로 미국 안에서 태풍이나 이상고온, 폭우, 가뭄, 홍수, 혹한 같은 자연재해가 더 자주 일어나고 강도도 더 심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런 현상은 또 심각한 피해로 이어지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 미국 정부 보고서는 상태를 이대로 방치하면 기후변화가 경제와 사회, 국가 기반 시설, 생태계, 그리고 국가 정책 등 이 사회 전 분야에 엄청난 피해를 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상황이 좋아지지 않으면 이번 세기 말까지 수천억 달러의 피해가 날 수 있다고 보고서는 전망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번에 나온 이 보고서가 연방정부가 된 건데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과는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군요.
네. 이 트럼프 행정부는 사실 뭐 기후변화가 과장된 측면이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 전임 오바마 행정부가 도입했던 정책들을 속속 제자리로 돌려놓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또 온실가스 감축을 핵심으로 하는 국제협약이죠. 이 파리 기후변화협정에서도 탈퇴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이번 보고서는 현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을 혹시 좀 언급했습니까?
아닙니다. 이 보고서는 특정한 정부 정책을 언급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기후변화에 빨리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기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 정책과는 다른 모습을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자, 백악관 쪽에서는 이 보고서에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네. 린지 월터스 백악관 대변인이 성명을 냈는데요. 이 보고서가 너무 극단적인 상황에 근거해서 결론을 내린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습니다. 월터스 대변인은 그러면서 다음에는 좀 더 투명하고 광범위한 자료가 담긴 보고서가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메리카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들어보겠습니다. 이번 블랙 프라이데이 기간에 인터넷 매출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소식이군요.
네, 민간 기업인 어도비 애널리티스가 집계한 자료인데요. 블랙 프라이데이였던 지난 23일에 온라인 매출이 62억 달러가 넘었다고 합니다. 지난해보다 무려 24% 증가한 액수인데요. 블랙 프라이데이 사상 최고 기록이라고 합니다.
네, 블랙 프라이데이라면 미국 소비자들이 물건을 많이 사는 날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이 블랙 프라이데이가 추수감사절 다음 날인데요. 이 상점이 대대적으로 물건값을 깎아주기 때문에 정말 많은 사람이 물건을 사러 나섭니다. 소매업체들이 흑자를 보는 날, 흑자를 볼 때는 검은 잉크로 표시를 한다고 해서 이 블랙 프라이데이라는 그런 이름이 붙었는데 민간 기업인 마스터카드는 올해 블랙 프라이데이의 총 매출이 230억 달러로 2017년 지난해보다 9% 정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네, 원래 블랙 프라이데이에는 원하는 물건을 사려는 사람들이 뭐 전날부터 가게 앞에 진을 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온라인으로 물건을 사면 이럴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네, 뭐 물건이 다 팔리지만 않으면 인터넷에 접속해서 몇 번 클릭만 하면 이 원하는 물건을 살 수 있으니까 아주 편리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직접 가게로 가는 것보다 온라인 쇼핑을 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고 있는데요. 온라인 소매업체 아마존은 전자기기와 장난감이 특히 많이 팔렸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그런데 온라인에서 물건을 사려면 좀 여러 가지 또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네, 지능형 손전화, 이 스마트폰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또 개인용 컴퓨터, 그리고 판형 PC, 태블릿 등을 쓸 수 있는데요. 올해는 이 가운데서도 지능형 손전화를 이용한 구매가 20억 달러를 넘었다고 합니다. 어도비 애널리틱스는 지능형 손전화 같은 이동기기를 사용한 구매가 전체 온라인 매출 가운데서 34%를 차지한 것으로 집계했습니다.
네, 요즘에는 블랙 프라이데이뿐 아니라 추수감사절 당일에도 물건을 파는 업체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전통적으로 추수감사절 당일에는 가게 문을 닫았는데 요즘 경쟁이 심해지면서 이날에도 문을 여는 상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역시 어도비 애널리틱스 집계에 따르면요. 이날 온라인 매출이 37억 달러에 달했는데 지난해와 비교해서 28%가 증가한 겁니다.
자, 미국 사람들이 주목하는 쇼핑 기간 아직 끝나지 않았죠. 바로 26일은 이른바 사이버 먼데이가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이 추수 감사절 주말이 지나고 월요일에 온라인 상점들이 또 대대적으로 할인을 해주는 사이버 먼데이가 바로 26일인데요. 어도비 측은 올해 사이버 먼데이 매출이 78억 달러로 전년보다 18%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부지영 기자였습니다. 계속해서 노래 한 곡 듣고 가겠습니다. 데이비 사울의 노래입니다. 빛나고 아름다운 당신, 제발 내게로 오세요라고 노래하는 Silver Lady 들어보시죠.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구석구석 미국 이야기가 방송됩니다.
구석구석 미국 이야기.
미국 곳곳의 다양한 모습과 진솔한 미국인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구석구석 미국 이야기 장량입니다. 미국에서 여학생들이 많이 하는 운동이 바로 축구입니다. 나이와 수준에 맞는 클럽, 즉 축구단이 지역마다 다 있어서 어릴 때부터 축구단에 소속돼 축구를 배울 수 있죠. 그런데 축구단에서 활동하려면 장비도 사야 하고 대회 참가비도 내야 하기 때문에 돈이 꽤 드는 게 사실입니다. 미국 중서부 미네소타주의 한 비영리단체는 축구가 하고 싶지만 형편이 안 되는 학생들, 또 축구장에 데려가 줄 사람이 없는 저소득층 청소년, 이민자, 난민 출신 소녀들을 위한 축구단을 운영하고 있다는데요. Like a Girl로 불리는 이 특별한 축구단을 만나보죠.
첫 번째 이야기, 이민자와 난민 출신 소녀들을 위한 축구단, Like a Girl.
미네소타주의 수도인 세인트폴의 조용한 주택가. 학생들이 하나 둘 차에 올라탑니다. 매일 오후 이렇게 학생들의 집을 찾아가 학생들을 데려오는 사람은 바로 Like a Girl 축구단 창단인이자 감독인 카일 존슨 씨입니다.
Transportation is a big barrier to what we're trying to do.
축구단 활동을 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이 라이드. 그러니까 학생들을 운동장에 데려다주고 또 마치면 집에 데려다주는 겁니다. 많은 학생이 마땅한 교통편이 없어서 축구를 못하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직접 학생들을 태우러 다닙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이들은 축구를 할 수가 없어요.
고등학교 축구팀 감독이었던 존슨 씨는 몇 년 전 주 대항 경기 시상식에 참석했다가 Like a Girl 축구단을 창단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On the girls' side, there's zero diversity at all. There's no diversity.
주 대항 경기에서 좋은 성적을 거둔 팀은 대부분 백인 학생들이었습니다. 어떤 팀은 전원이 백인이었죠. 다른 인종의 아이는 단 한 명도 없었어요. 그게 굉장히 충격적으로 다가왔습니다. 미국 안에 얼마나 다양한 인종의 학생들이 있는데 백인들로만 구성된 팀이 한 학교를 대표한다는 게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존슨 씨는 2년 전 Like a Girl이라는 비영리 단체를 만들어 축구단을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Like a Girl은 주로 이민자와 난민 출신 소녀들의 축구 실력 향상에 목적을 두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의 축구 체계는 지역 축구단을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축구단끼리 시합이 붙는 형식이죠. 그런데 축구단에서 활동하려면 돈이 적지 않이 들어간다는 게 문제입니다. 주위에 보면 빈곤층이나 이민자 자녀들 가운데에도 재능이 있는 친구들이 참 많아요. 하지만 그 친구들도 축구단에 가입하지 않는 한 뛸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겁니다.
Like a Girl에선 축구 외에 풋살이라고 하는 5인제 미니 축구도 가르치는데요. 풋살은 넓은 잔디 구장이 없어도 실내에서 가능하다고 합니다.
Because it's a bit faster game.
풋살은 축구보다 규모가 작은 대신 아주 빠르게 움직입니다. 따라서 기술적인 면이나 창의성을 기르는 데 도움이 많이 되죠. 축구나 풋살 경기를 하면서 학생들은 항상 이기는 건 아닙니다. 지기도 하죠. 하지만 사실 그런 실패를 통해 배우는 게 더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학생들에게 시합에서 접어두도록 강조합니다.
Like a Girl 소속으로 뛰는 헤이블롯 포 양은 버마 카렌족 출신인 부모님이 태국 난민 캠프에 있을 때 태어난 난민 출신 소녀라고 했습니다.
What I like about Like a Girl is we improve on our soccer skills and not only
Like a Girl에서 뛰면서 축구 실력이 정말 많이 늘었어요. 함께 뛰는 친구들을 보면 다 다른 난민 캠프에서 오긴 했지만 비슷한 배경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이 서로의 우정도 더 돈독하게 해주고요. 감독님과의 관계도 더 끈끈하게 해줍니다.
지난해 존슨 감독은 대학 축구 감독들을 초청했습니다. Like a Girl에서 뛰는 선수들의 기량을 보고 학생들을 스카우트해가길 바라는 마음에서였죠.
It was a big success. We only had two colleges come.
결과가 성공적이었습니다. 두 대학밖에 오진 않았지만 세 명의 학생이 축구 장학생으로 장학금을 받고 대학에 입학할 수 있게 됐습니다.
존슨 감독이 이렇게 학생들을 아끼는 이유는 또 있습니다. 베트남 출신인 존슨 감독은 태어난 지 6주 만에 미국인 부모에게 입양이 됐다는데요. 베트남 전쟁이 끝난 직후였다고 합니다.
I think I was very, very, very fortunate to be adopted into a loving family.
저는 미국에 입양돼 좋은 가족을 만나고 또 축구를 할 수 있었던 것이 정말 큰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다른 아이들도 제가 누렸던 이런 기회를 얻게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라이커 걸 축구단을 시작하게 됐고요. 무엇보다 학생들이 여기서 축구만 배우는 게 아니라 삶의 열정과 목표를 찾는 또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 노력하는 방법을 배우길 원합니다.
라이커걸 소속의 선수들은 바로 이런 목표를 위해 지금도 축구 경기장에서 구슬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과거 약방 모습을 그대로 간직한 약재상 박물관.
북한에선 동의학이라고 하는 한의학은 자연에서 구할 수 있는 여러 약초를 이용해 약을 짓고 처방하죠. 양의학이 발달한 미국에서도 과거엔 한의학처럼 각종 약초 등 자연에서 나는 식물이 귀한 약재였습니다. 동네마다 약재상이 있어서 아픈 사람들이 약도 얻고 치료도 받았는데요. 버지니아주 알렉산드리에 가면 과거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한 약재상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140년 전인 17세기 후반부터 1930년대까지 스테이블 레드비터 약재상은 지역 주민들에게 수많은 종류의 약을 제공했습니다. 가족 대대로 물려오던 약재상은 문을 닫았지만 새 건물 주인은 약국의 모습을 그대로 보존해 박물관으로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약재상에서 간단한 질병, 그러니까 두드러기나 피부염, 감기나 두통 같은 병을 치료하는 약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스테이블 레드비터 약재상 박물관의 관리자 로런 글리슨 씨는 박물관 벽을 빼고 키채우고 있는 약병들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현대의 약국이 그렇듯 과거에도 약재상에서 약만 파는 건 아니었다는 게 글리슨 씨의 설명입니다.
약재상은 약 외에도 여러 화학용품을 함께 팔았습니다. 페인트나 염색약, 향수도 직접 만들어 팔았죠. 뿐만 아니라 재봉틀과 펜, 면도기, 아기 젖병 등도 취급했었습니다.
박물관 선반은 유독 오래돼 보이는 약병들도 있는데요. 무려 1850년대부터 보관돼 오는 것들이라고 합니다. 일부 약병엔 약의 흔적만 남아있지만 어떤 것들은 여전히 약물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약병 가운데는 구역질이 날 때 먹었던 계피나 양귀비 꽃에서 추출한 아편도 있습니다.
아편은 독감이나 이질에 효과가 좋은 진통제였습니다.
박물관 2층으로 올라가면 동의학 병원에서 볼 수 있는 나무 서랍들이 빼곡한데요. 이 서랍들 안에는 각종 약초들이 보관돼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온 관광객 크리스틴 자파타 씨는 수많은 약재 가운데 마리화나, 즉 대마초가 있다는 게 무척 흥미롭다고 했습니다. 약초나 식물을 기반으로 한 치료법이 요즘 다시 또 유행이잖아요. 동양의학 같은 전인치료도 인기를 끌고 있고요. 대마초가 전면 합법화된 캘리포니아에서 관련 사업에 종사하는 저로서는 이런 과거의 치료법이 무척 흥미롭습니다. 과거부터 내려오는 여러 치료제 가운데는 독성이 있다는 이유로 폐기되거나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약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이 민간요법으로 전해오는 치료법들의 도움을 아직도 받고 있는데요. 스테이블 레드비터 약재상 박물관은 과거 선조들의 치료법이 얼마나 지혜롭고 또 효과가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구석구석 미국 이야기. 다음 주에는 미국의 또 다른 곳에 숨어있는 이야기와 함께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함께하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쉽고 신나는 생활 영어. Speak Easy English가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Speak Easy의 주간 코너 뉴스 톡입니다. 오늘 배울 표현은 tough line인데요. 대화 한번 들어보시죠.
I would take a tougher line with the North Koreans.
저라면 북한에 더 강경한 태도를 취할 겁니다. 먼저 tougher line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쓰이는 line은 태도를 뜻하고 tough는 강경한이란 말입니다. 미국이 북한 제재 해제 요구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냐는 질문에 I would take a tougher line with the North Koreans 라고 했는데요. 저라면 북한에 더 강경한 태도를 취할 겁니다 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I think that President Trump has been almost bending over backward in recent times. We may need to sort of signal a bit tougher stance.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북한 문제와 관련해 상당히 애썼는데요. 미국은 더 강경한 입장을 보여야 합니다. 여기서 bend over backward 라는 표현이 나오죠. 직역하면 뒤로 몸을 젖히다인데요. 비상한 노력을 하다? 애쓰다라는 말입니다. President Trump has almost been bending over backward in recent times.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북한 문제와 관련해 상당히 애썼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다음 tougher stance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stance는 어떤 일에 대한 입장입니다. tougher stance는 tougher line과 같은 뜻이어서 We may need to signal a tougher stance. 미국은 더 강경한 입장을 보여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내용 복습해 볼까요?
I would take a tougher line with the North Koreans.
저라면 북한에 더 강경한 태도를 취할 겁니다.
I think that President Trump has been almost bending over backward in recent times. We may need to sort of signal a bit tougher stance.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북한 문제와 관련해 상당히 애썼는데요. 미국은 더 강경한 입장을 보여야 합니다. 오늘 뉴스톡에서 tough line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Thanks for tuning in and see you next week. This is the way you left me. I'm
not pretending. No hope, no love.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끝으로 미카의 노래입니다. 행복한 결말을 기대했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해피 엔딩 전해드리며 저희만 인사드리죠. 계속해서 이어지는 세계뉴스와 워싱턴 뉴스광장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진행해 김현숙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If anything should happen, I guess I wish you well. A little bit of heaven, but a little bit of hell. This is the hardest story that I've ever told. No hope, love, or glory, happy endings gone forevermore. I feel as if I'm where you stand. And I'm where you stand every day. This is the way you left me. I'm not pretending. No hope, no love, no glory, no happy ending. This is the way that we love, like it's forever. And live the rest of our life, but not together. 2 o'clock in the morning, something's on my mind. Can't get no rest, keep walking around. If I pretend that nothing ever went wrong, I can get to my sleep, I can think that we just carried on. This is the hardest story that I've ever told. No hope, love, or glory, happy endings gone forevermore. Every day.
little bit of l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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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ttle bit of love.
다양한 세계 소식부터 신속하고 정확한 한반도 뉴스까지 VOA 방송이 청취자 여러분께 더욱 가까이 다가갑니다. 휴대전화가 있으십니까? 휴대전화 모바일 사이트로 간편하게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VOA 방송 모바일 사이트 www.voakorea.com 방송에서는 접할 수 없었던 영상 뉴스와 인터뷰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했던 소식들 이제 VOA 방송 모바일 사이트를 통해 만나보시기 바랍니다.